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론과 락곤과 욕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은 단지파가 받은 내용인데 이 내용은 12지파 중에 마지막으로 12번째로 분배받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내용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단지파를 끝으로 이제 분배받은 것이 모두 끝나게 되고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분배받는 내용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하면 분배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40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 단지파가 어떤 지역, 어떤 경계를 분배받았는지가 쭉 나옵니다. 이 41절부터 46절까지 여러 성읍들이 쭉 나오는데 앞에 나왔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잘 익숙하지 않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성읍들이 대부분이죠. 다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들어본 적이 있었던, 앞에 있던 사건 중에 등장했던 성읍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라 에스다울이 단지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사할랍빈과 아얄론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얄론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해와 달을 멈추게 했던 그때 이제 아얄론 위에 떠 있게 해라 이렇게 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 이미 앞부분에서 정복했던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내려오면 46절에 메알론과 락곤과 욕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바는 지중해 붙어있는 그런 성읍이죠. 이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었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까지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 40절부터 46절까지 경계선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경계선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특징은 위치가 어딘가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아마 여러분 제가 나눠주는 지도가 있으시면 쭉 보시면 베냐민 지파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곳을 보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요셉이 분배를 받았고요. 그 중간에 우리식으로 치면 38선 정도 해당하는 중간 허리 지역, 벨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왼쪽은 단지파가, 오른쪽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를 받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경계선들은 중부 전선 정도, 중부 지역의 왼쪽 편 정도를 이제 분배받은 것입니다. 이제 지역은 이러하고 또 분배받은 넓이를 이렇게 보시면 금방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굉장히 적은 지역을 분배받은 겁니다. 그래서 별로 넓지 않은 땅을 분배받았다. 그래서 유다지파와 요셉지파가 분배받은 사이에 찡겨 있는 그 땅을 이 단지파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내용이 47절, 비록 한 절이지만 등장을 하는데요. 4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냐민 지파 왼쪽 부분, 그 땅 중부 지역 말고 다른 쪽을 또 땅을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셈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여기가 저 멀리 북쪽 끝에 있거든요. 여기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레셈을 점령한 다음에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셈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름을 아예 단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은 어디에 있느냐? 저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에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곳은 어디냐면 중부 지역인데, 중부 왼쪽, 서쪽 편의 해안 지대를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 이 분배받은 곳에서 좀 더 확장을 하자. 그리고 올라가서 맨 북쪽 끝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왕정시대 이스라엘 지리를 이야기할 때에 북쪽 끝을 단, 남쪽 끝을 부엘세바 해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게 이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나서 보면 참 묘하죠. 단지파가 중부지역을 분배받았는데 어디까지 치고 올라갔다고요? 맨 꼭대기까지. 물론 중간에 여러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이미 아세일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북부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단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7절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서는 47절 한 절만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야, 단지파가 용맹하게 전쟁을 했는가 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47절 한 절이 기록하고 있는 이 단지파가 어떻게 해서 북쪽 끝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내용이 사사기에 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사사기는 모두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21장까지 내용이 시대별로 순서별로 쭉 기록된 게 아니고요. 사사기 맨 끝에 보면 17장, 18장 여기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 19장, 20장, 21장 여기 두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사건,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 맨 끝에 나오는 사건이 사실은 여호수아 죽자 말자 곧장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대순으로 놓고 보면 사사기 끝에 나오는 이 17장부터가 맨 앞으로 나와야 맞는 거겠죠. 근데 17장과 18장 사사기 그 부분을 보면 단지파가 어떻게 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17장에 보면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레위지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엄마 돈을 훔쳐다가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려고 했다가 엄마가 저주하고 이러니까 또 그중에 일부는 내어놓고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뭐 신상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18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지역이 있었잖아요. 분배받은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대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단지파가 분배받은 지역 바로 밑에 보면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단지파를 못 살게 굴고 결국에는 단지파를 쫓아내는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지파들이 섞여서 살기는 했지만 가나안 민족에게 쫓겨나진 않았는데 단지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단지파는 아예 블레셋 사람들한테 쫓겨나서 산꼭대기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무지 살 지경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도대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정탐꾼 5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5명을 북쪽 쪽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살만한 데가 있는지를 좀 찾아봐라. 이렇게 올려보낸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면 아마 우리 앞에 벌어졌던 사건 기억할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러 안 나가니까 각 지파별로 3명씩 다 차출을 해서 지파별로 3명씩 21명이 가서 땅을 두루 살펴보고 자기들이 분배받을 곳을 그림 그려오면 제비 뽑아서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지파가 이 중부지역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정복을 못하고 거기서 제대로 삶을 못 산 거죠. 가난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한 거냐면 용맹스러워서가 아니라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갈 데는 없고 방법은 없고 이러니까 푸르기 해가지고 5명 뽑아서 북쪽에 올려보낸 거예요. 올려보냈더니만 정탐꾼들 5명이 가서 쭉 살펴보고 와서는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거기 갔더니 그냥 가서 싸우면 다 정복할 수 있겠더라 가자 이래가지고 단지파에서 600명의 장정을 뽑아서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단숨에 단지역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놓고 보면 참 묘한 생각이 듭니다. 단번에 올라가서 한번 전쟁하면 금방 이길 수 있는데도 끝까지 안 간 거죠. 문기적 거르고 게으름 부리고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해봤더니 한 번에 정복해버리거든요. 그걸 안 하고 문기적거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쫓겨다니고 막 이런 지경으로 있었던 거죠. 이 다지파을 해서 결국 단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 올라갈 때 또 어떻게 올라가느냐. 사사기 17장 18장을 기록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단지밭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한 사람 제사장 세워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냥 올라가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나름대로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올라가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섬기고 살자 하고서는 단적으로 올라가서 섬겼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거죠. 그게 이제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지금 47절을 놓고 보면 단지파가 마치 용맹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 넓은 적을 확장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고 살았느냐? 아닙니다. 지금 분배받은 여기 41절부터 46절까지 나왔던 땅들을 죄다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쫓겨다니고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올라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한 번에 정복할 수 있는 땅을 그때까지 뭉기적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몰려서 맨 마지막에 마치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그렇게 맨 마지막 구석탱에 몰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탄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라도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 단을 정복했으니 그것만 놓고 보면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느냐. 안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자면 아니 도대체 이런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나. 왜 이런 지경으로 했어야 되는가. 어차피 올라가서 정복할 거면 처음부터 용맹스럽게 전쟁하고 기왕이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도 잘 지키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도무지 그런 모습이 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이 분배받은 내용이 여기까지 기록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단지파가 분배받은 내용과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 다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단지파가 분배받은 곳이 어딘지를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단지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별 볼 일 없는 지역, 그리고 그나마도 좁은 땅만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지파들과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앞에 있던 지파들이 좁은 땅을 분배받았어도 어떤 성읍들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성읍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단지파는 그나마도 그게 되지 못해서 경계선만 나오고 성읍들의 이름은 따로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경계선 안에 성읍들의 이름이 있긴 하지만 앞에 있던 지파들과는 그런 점에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단지파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중간중간 말씀드렸습니다만 47절에 단지파가 경계를 확장하죠.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지껏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에 가령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좁으니까 다른 땅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합당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요구를 하잖아요. 단지파는 어떠하냐?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요구하는 내용이 안 나왔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47절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받은 다음에 우리는 이거 정복하고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전쟁을 하러 나서는 그런 양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조금 더 땅을 주십시오. 주님 명령하시면 우리가 조금 더 정복하고 조금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었어야 되는데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그래서 단이 경계를 확장했는데 잘 보세요. 전쟁에서 땅을 정복하고 경계를 확장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몇 개의 성을 정복을 했나요? 딱 한 개만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단지파한테 미안하지만 올라가서 정복전쟁하면서 성읍을 세 개를 빼앗았다. 다섯 개를 빼앗았다. 열 개를 빼앗았다. 이게 아니에요. 한 곳만 빼앗은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맨 꼭대기 북쪽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넓은 지역을 차지한 게 아니라 성읍 하나만, 그래서 거기 이름을 단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거 하나만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단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숨통이 트이니까 또 주저앉은 거죠. 야, 이제 우리가 단을 정복했으니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기틀을 잡아보자. 그런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숨쉴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는 크게 이제 단지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로 단지파는 단으로 땅을 정복하고 올라가면서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우상 들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살았으니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기가 어렵죠.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단 지역은 물도 많고 참 살기 좋은 곳인데 그러다 보니 우상 들고 갔으니 먹고 살만하고 넉넉하고 살기 좋고 그러고 나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별로 없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지껏 땅 분배받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마다 미래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단지파의 이후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단지파는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왕정시대 때는 단 지역이 있었습니다. 단지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를 보면 단은 스물스물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가면 더 두드러지게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종종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외부에서 맨날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상당히 잘못된 건데 잃어버린 단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별로 한 지파당 1만 2천 명씩 합치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을 계산할 때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 계산하는데 단지파는 없습니다. 단지파는 1만 2천 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고 레위 지파를 넣어서 열두 지파를 만든 거예요. 단지파는 어디로 갔을까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잃어버린 단지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민족주의를 좋아하는 한국교회 몇몇 분들은 그 잃어버린 단지파가 우리 한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백두산으로 가자 금강산으로 가자 뭐 금강산이 1만 2천 봉이어서 우리나라에 1만 2천 명이 말세에 구원받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이단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단지파는 결국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용성하거나 회개하거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스물스물 사라져서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분배받은 땅도 지키지 못해서 어찌 보면 열두 지파들 중에 제일 먼저 쫓겨난 사람들이 되고 쫓겨져서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 그냥 아유 난 모르겠다 하고 안주하는 모습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 사라지고 마는 그게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지파를 잘 생각해보고 우리는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배 주신 곳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쫓겨나서 무언가를 얻은 뒤에 그곳에서 또 안주하고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회개하고 그래서 더 많은 지경들을 주님께 은혜로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 기억하고 또 내가 아직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단지파가 분배받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주님께 분배받은 것조차 지키지 못하여 쫓겨나는 지경이 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그제서야 조금씩 옴짝달싹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것이 단지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감히 단지파를 향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 앞에 형벌받거나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마지막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처음부터 온전하게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정복전쟁에 나서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처음에 허락하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